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뷰어의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모스크바와 인접한 브란스크 지역을 겨냥해 공습을 가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에 러시아 방공군이 포돌스크 지역에서 모스크바로 날아오는 드론 한 기의 공격을 막아냈다며 요격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습을 당한 브란스크 지역 주지사도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군이 토치카 전술미사일 체계를 사용해 수라즈스키 지역 내 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지만 방공체계가 이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16일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 소재 해외병력 주둔 건물에 정밀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에 있던 대원들 대부분은 프랑스 용병들이었으며 건물이 공습으로 파괴되면서 60여 명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르키우 현지 관리들은 16일 미사일 두 발이 시내 주택가에 떨어져 17명이 부상당하고 주택들이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르키우 주지사는 이 지역에 군사 목표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프랑스 외교부는 즉각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내 마약 매매 업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요르단의 공습으로 적어도 9명이 사망했다고 한 인권단체가 18일 주장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날 요르단 군용기들이 시리아 남동부 수아이다주 외곽마을의 주택가와 창고를 목표로 공습을 가했다며 여자아이 2명 등 적어도 9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은 최근 몇 년 사이 시리아와의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고 시리아로부터 마약과 무기 밀매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인권단체 소장은 요르단군이 마약 밀매와의 싸움을 구실로 민가에 치명적 공격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공습의 목표였던 두 명의 인물에 대해 마약 밀매업자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에서 밀매를 통해 외부로 유통되는 마약 중 하나는 중추신경각성제인 암페타민과 유사한 케타곤으로 최근 걸프 지역에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또 요르단이 주요 유통 중간 경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요르단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17일 중국산 드론 체계를 사용하는 기관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보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안보 기관시설 안보국 CIS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침은 중국산 드론 체계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망과 민간정보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핵심 기관시설과 지역 내 파트너들에게 권장되는 사이버 보안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CISA는 중국 정부가 중국 내 기업의 자료에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확장된 법적 근거를 최근 마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기관시설 운영에 중국산 드론 체계를 사용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중국 당국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에너지와 화학, 통신 등 미국 내 중요 기관시설에서 비용 절감과 직원의 안전 향상을 위해 드론 체계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도 중국산 드론 체계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해협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8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중국군 항공기 24대와 함정 5척이 전날인 17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섬 인근에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 11대의 항공기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타이완 남서부와 북부의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지상발사 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면서 인근에서 크고 작은 군사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타이완 섬 일대에 미상의 풍선들을 띄워보낸 것이 타이완 국방부에 의해 포착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이 18일 이란 내 접경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고 파키스탄 정부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공습은 고도로 조율되고 구체적으로 표적화된 일련의 정밀 타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성의 키는 대개 건강 상태 등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성장할 때 어디서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는지, 주변 환경 어땠는지, 그리고 가정의 소득이나 교육 수준 같은 사회 문화적 환경도 키 성장에 중요한 요인인데요. 여기에다가 정서적인 환경이나 수면의 질, 양에 따라서도 키 성장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한 건강 매체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인용해서 전 세계 대륙별, 지역별 여성들의 키를 비교해 놓은 기사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기준입니다. 미국 여성의 평균 키는 약 5피트 3.5인치, 161cm가 조금 넘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미국 흑인 여성은 평균이 162.5cm, 백인 여성은 평균 160, 남미와 아시아계 미국 여성의 키는 각각 평균 157, 155cm이고요. 보통 14살에서 19살 사이, 그러니까 사춘기를 지난 소녀의 키가 성인 여성의 키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태평양 폴리네시아 여성이 평균 5피트 5인치, 165.1cm로 동유럽, 서유럽 여성들과 함께 키가 제일 컸습니다. 다음이 서유럽, 남유럽,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여성들이고요. 평균 162.5cm. 이어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여성들이 160, 그리고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메리카 여성의 평균 키가 155cm로 제일 작았습니다. 자, 이 기사에 키가 큰 소녀와 여성이 키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의 키 큰 여성 대부분 자기의 키에 만족하더라라는 내용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봉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항상 말을 조심해라. 집에서 부모들이 하는 얘기를 밖에 가서 이렇게 막 함부로 떠들지 말고. 네.
북한에서는 어디서든 말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회상하는 한 탈북민의 목소리입니다. 한국 서울의 문을 연 북한인권박물관 전시장에 찾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목소리라고 합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2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월 19일 금요일 북한, 강원도와 함남 동해안 지역 10cm 이상의 눈과 바람이 계속되겠습니다. 서쪽 대부분 지역은 오전에 맑겠지만 대체로 구름이 많이 낀 날씨고요. 함경 남북도, 양강도는 흐립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사이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4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은 영하 1도, 신의주 영하 6도, 함흥 영하 5도, 원산 0도고요. 중강은 아침 최저가 영하 19도, 해산은 영하 18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7도, 신의주와 함흥은 3도, 원산 4도입니다. 중강의 낮 최고는 영하 2도, 해산은 영하 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앞바다 쪽만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m, 먼바다 3.5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허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파키스탄이 이란 내 목표물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파키스탄 대리대사를 초치하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을 열고 상호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하고도 2주간 공개를 늦췄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이 그러니까 이란 내의 목표물을 공격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군이 이란 내 분리주의 발루치 반군을 공격했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정보에 근거한 작전으로 많은 테러 분자가 사망했다면서 이번 작전은 테러 분자들의 은신처를 겨냥한 고도로 조율된 정밀 공격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란 정부도 이번 공격을 확인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란의 나세르 카니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파키스탄 대리대사를 초치해서 설명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공격에 의한 피해 상황 보겠습니다.
네, 이란 국영의 IRNA 통신은 시스탄 발루치스탄 지역 당국을 인용해서 파키스탄 접경 사라반 마을에서 9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사망자가 모두 파키스탄 국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파키스탄 측에서는 이란을 공격한 게 아니라 테러 분자 은신처를 공격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정보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의 공격 목표가 발루치스탄 해방전선 BLF 소속의 반군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BLF는 파키스탄 서부 발루치스탄 지역 분리 운동을 추구하는 조직인데요. 그동안 파키스탄 내의 사회 기반 시설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공군기가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반면에 파키스탄 육군은 이번 공격에 드론과 로켓 그리고 스탠드오프 무기를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스탠드오프 무기는 적 무기 사정거리 밖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합니다.
자, 이틀 전에는 이란이 파키스탄 안에 있는 반군들을 공격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란은 지난 16일 자국과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국경을 넘어와서 이란을 공격하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자이시 알 아들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란과 파키스탄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근거지 두고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반군을 각각 공격을 한 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들 측면에서는 반군이라는 게 이제 발루치족을 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발루치족의 근데 거주 지역이 파키스탄과 이란 접경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수는 있는데 파키스탄과 이란이 오랫동안 접경 지역에서 이제 국경을 넘어와서 공격하던 발루치 반군들을 숨겨주고 있다면서 서로를 비난해 왔었거든요.
네. 자, 파키스탄 공격을 받은 그 BLF, 발루치스탄 해방전선이죠.
네.
이곳하고 이란의 공격을 받은 그 자이시 알 아들.
네.
이게 서로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이 지금 분명치가 않습니다. 두 조직 모두 같은 발루치족이긴 한데요. 서로 협력을 하는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예. 뭐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란하고 파키스탄은 상당히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길이가 약 900km쯤 되는데요. 대부분 그 국가 공권력이 미치지 않아서 밀수업자나 반군들이 수시로 국경을 넘나듭니다.
네.
또 이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산 아편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주요 경로이기도 합니다.
예. 이란하고 파키스탄이 예전에도 이렇게 국경을 사이에 두고 충돌한 적이 있었던가요?
예, 한 전문가는 영국 BBC 방송에 양국 국경에서 과거에도 긴장이 고조됐던 적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자신이 기억하는 한 이번에 가장 심각한 긴장 고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란은요, 이번 주 들어서 파키스탄 말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목표물도 공격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라크 북부의 에르빌에 있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첩보시설을 파괴했고 시리아에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를 공격했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네.
이란은 모사드 시설 공격에는 시리아에 있던 혁명수비대 군사자문관을 이스라엘이 암살한 사건을 그리고 IS에 대한 공격은 IS가 올해 초 이란 서부 케마르시에서 감행한 테러로 약 100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두고 국제사회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진행 중이고요.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도 주기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 예멘의 후티 반군이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내세우면서 홍해에서 상선들을 계속 공격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이 시리아와 이라크 내 목표물을 공격하면서 중동 분쟁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란하고 파키스탄이 보복 공격을 지금 주고받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슬람 국가인 두 나라가 상대방 영토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함으로써 이제 중동 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과 중국,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양국 외교부 고위 관리가 참여한 회담이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농룽 외교부 부장조리와 필리핀의 데레사 라자로 외무부 차관이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견해를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번 회담에서 그러면 뭐 합의된 내용 같은 게 있습니까?
네, 회담이 끝나고 양국 정부가 내놓은 성명에 따르면 남중국해를 둘러싼 현안들과 관련해서 우호적인 대화를 통해 해양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갈등과 차이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대화로 소통하자 이 네. 그 부분에 방점을 둔 그런 합의를 한 거네요.
네, 두 나라 관리들은 소통과 대화 유지가 해양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라고 믿는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도 17일 성명에서 양측이 일이 생기면 외교를 통해서 차분하게 일을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 남중국해 대부분 수역을 중국 영해로 선포를 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남중국해에 접한 나라들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의 양상을 보면 특히 필리핀하고 자주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섬 이름이 좀 독특하긴 한데요. 세컨드 토머스 암초 주변 수역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해양 경비대 함정들이 주기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곳에 필리핀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필리핀 해양 경비대가 주기적으로 보급품을 가져줘야 되는데요. 중국 해양 경비대 함정과 민병대 선박들이 암초로 가는 필리핀 함정에 일부러 충돌하기도 하고요.
네.
항해를 방해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양국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이런 상황이면 많이 들으셨겠지만 두 나라가 네. 모두 합법적이었다. 뭐 합법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의 영해 침범에 적법하고 합리적이며 전문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필리핀은 중국이 위험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양쪽이 계속 대립을 하면서 돌발 상황이 생기면 남중국해 내 분쟁이 또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호주처럼 필리핀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나라들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사이 충돌이 심각해지면 이들 나라가 개입을 하면서 분쟁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필리핀 외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대한 각자 입장을 전했고 긴장 악화를 피하기 위한 상호 약속을 확약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과 필리핀이 17일 회담을 통해서 일단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 소통을 강조했는데 자, 그런데 바깥에서는 또 다른 문제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16일 중국이 필리핀 대사를 초치해서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는 앞서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치러진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것에 반발한 조치입니다.
네.
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타이완 문제 안팎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 책을 더 읽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필리핀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필리핀의 그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부 장관이 17일 성명을 냈는데요. 그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저속한 발언으로 마르코스 대통령과 필리핀을 모욕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본인과 중국 외교부 그리고 그가 대변하는 중국 공산당을 비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 성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도 있습니까?
네. 마오닝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필리핀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타이완에 대한 잘못된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고도 공개를 늦췄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 정부의 불투명한 조치가 또 드러난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네, 미국 연방 하원의 에너지 통상위원회에 말씀하신 내용의 미국 정부 문건이 제출됐습니다.
네.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 분석 자료를 세계 유전자 연구 데이터베이스 이 이름이 이제 젠뱅크입니다.
네.
젠뱅크에 등록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게 2주일이나 지연이 됐다는 겁니다.
예.
젠뱅크는 미국 국립보건원, 그러니까 NIH 산하의 국립생명공학정보관리센터가 관리합니다. 이 소식은 이제 미국의 소리, VOA를 비롯해서 CNN, 또 뭐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이 17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그 초기 상황이 얼마나 촉각을 다투는
그쵸?
시기였는지요.
네.
그때 생각하면 중국 정부의 대응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자, 문건의 내용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문건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의학과학원 산하의 세균연구소 소속 릴리 렌 박사가 젠뱅크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자료를 알린 시점은 2019년 12월 28일입니다.
네.
젠뱅크는 렌 박사한테 추가 정보를 달라고 했고요. 근데 이때 무슨 이유에선지 렌 박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처음 자료는 며칠 뒤에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 1월 12일에 다른 중국 연구진을 통해서 2주 전과 거의 동일한 코로나 바이러스 염기 서열 정보가 젠뱅크에 제출됐습니다.
예.
이 같은 문서와 이메일은 코로나 팬데믹의 기원을 조사해온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공개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안은 전문가들의 반응이 아주 중요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공중보건 전문의들의 반응은 전문가들의 반응은 차례로 이제 전해드려 보면 우선 시애틀의 그 프레드 허친슨 암센터의 바이러스 학자인 제시 블룸 박사는 되돌아봤더니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어 2020년 1월 첫째 주까지 우한 폐렴의 원인 물질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연구자들이 유전자 염기 서열에 의존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연구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네.
블룸 박사는 이 정보에 더 일찍 접근했다면 백신을 더 빨리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검사나 치료법 또 백신에 대한 연구도 차례로 다 늦어졌다는 지적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블룸 박사는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가 1월 12일 발표 이틀 만에 코로나19 백신을 설계하는 데에 해당 염기서열 자료를 사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염기서열이 즉시 공개됐다면 백신 개발을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2주일은 앞당길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당시 백신은 미국에서만 매주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예. 그러니까 그 2주일의 차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초래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국장 스콧 거틀립도 같은 맥락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고틀립 FDA 국장은 2020년 1월 초 중국 지도자들이 우한 연구소에 바이러스와 관련된 개놈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스크립스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소장인 에릭 토폴 박사도 단 2주라도 팬데믹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전자 염기 서열이 공개되자마자 백신 프로그램 개발이 시작됐다는 점을 유심히 봐야 되고 또 단순한 백신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을 밝혀내면 바이러스의 정체를 파악한 것이라고 토폴 박사는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팬데믹 초기에 그 중국 정부 대처에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된 건데
네.
자, 이 사실을 공개한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성명을 냈군요.
네.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브렛 거스리, 모건 그리피스 같은 하원 에너지 통상 위원회 소속 의원들인데요. 의원들은 이번에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서 중국에 추가 질문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허모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 의회 지도부와 만났는데요. 우크라이나 지원과 그 국경 정책 등과 관련한 예산 편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상원은 연방정부에 임시 지출한 1차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연장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서부 11개 주에 걸친 지역에서의 태양광 발전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끝으로 미국 내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가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이 일부 주에서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부와 회동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17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또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 또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 그리고 관련 위원회 위원장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와 논의한 주요 안건은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에 의회 요청했던 긴급 안보 예산 편성 문제였습니다.
네. 자, 긴급 안보 예산 편성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먼저 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에요. 총 1,06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안보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이 중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이 610억 달러고요.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예산, 또 국경 예산 등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를 초청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약 석 달째 예산 편성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하원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예산 편성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들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이를 국경 안보와 연결시켜서 처리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인 이민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안보 지원 예산은 통과는 없다는 게 강경파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지금 이게 그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긴급 안보 예산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고갈됐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날 회동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석자들 대부분은 회동이 건설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안보 예산 편성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참석자들이 회동 후에 어떤 입장 같은 것도 밝혔습니까?
백악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먼저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의회가 계속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나토 동맹 그리고 다른 자유국가들의 위험에 빠뜨린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의회 지도부는 어떤 얘기 했는지도 보죠.
네, 회동이 건설적이었다는 것이 참석자 대부분의 의견이었지만은요, 뭐 세부적으로 보면은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존슨 하원 의장은 이 국경 정책이 공화당 의원들이 집중하는 우선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동 후에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존슨 의장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안보 그리고 주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미국인들 역시 미국의 주권과 국내 안전 또 안보에 대해 같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문제가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지도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척 슈머 대표는 국경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동시에 처리하든 혹은 어느 한 개라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분열된 의회에서는 한 정당이 홀로 일할 수 없다면서 우리 방식으로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이 있다면 어떤 일도 이뤄질 수 없다면서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만나서 우크라이나 지원, 국경 정책 안보 예산을 논의하는 와중에 자, 의회에서는 국경 문제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이 이날 17일 바이든 정부의 개방적인 국경 이민 정책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아, 결의안은 현재 멕시코와 맞닿은 그 미국 남부 국경에서 불법 이주민들의 미국 내 유입이 급증하는 등 국경 위기가 발생한 이유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인 국경 정책 탓이라고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찬성 225표, 반대 187표로 통과됐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 의원 14명이 결의안에 찬성했다는 점입니다.
네. 자, 안보 예산 관련 얘기를 쭉 해봤는데 자, 미국 의회는 이거 말고도 아주 중요한 예산 문제를 지금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2024 회계연도 지출안인데요. 현재 의회는 2024 회계연도 지출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이 임시 지출안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임시 지출안이 정한 두 개의 마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국방을 비롯해서 농업, 교통 등 네 개 세출 법안 관련 부처의 지출안은 19일이 마감 기한이고요. 국무와 법무, 노동, 보건 등 나머지 세출 법안 관련 부처의 지출안은 오는 2월 2일이 마감 기한입니다.
자, 첫 번째 마감 기한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 이날까지 세출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임시 지출안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정부 부분 폐쇄, 즉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셧다운 사태는 가까스로 피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상원이 연방정부의 임시지출안 1차 시안을 하루 앞둔 18일 임시지출안 추가 연장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한 겁니다. 이 슈머 대표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요. 상원이 임시지출안 추가 연장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 상원에서 추가 연장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되면 임시지출안의 마감기한은 각각 오는 3월 1일과 8일로 연장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주 최신화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 구상을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국 내무부 산하 토지관리국이 17일 미 서부지역 국가 공유지에서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에 발표된 구상을 최신화한 건데요. 2012년 발표에서는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바다, 뉴스고 유타주 이렇게 6개의 주였는데요. 이번 발표에는 몬태나, 오리건 등 5개 주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미 서부 11개 주에 있는 국가 공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할 거란 설명입니다.
이 서부 11개 주에 걸친 지역이라면 규모가 상당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토지관리국은요, 11주에 1개 주에 걸친 그 총 2,200만 에이커의 공유지가 태양광 개발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는 약 8만 9천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아, 한반도 전체 면적이 약 22만 제곱킬로니까 이 한반도 면적의 한 40%에 달하는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구축되는 겁니다.
예. 자, 왜 미국이 이렇게 큰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을 이 0으로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태양광 발전은요, 태양의 빛을 에너지로 바꿔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요. 빛을 받으면 그 특정 금속에 빛을 가했을 때 금속으로부터 전자가 방출되는 이 광전 효과 현상에 의해서 전기를 발전시키는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네. 지금도 미국이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하는 전력량이 얼마나 됩니까?
네,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량이 미국 전체 전력 생산 중에 4.7%였습니다.
네네.
전체로 본다면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요. 태양광 발전 자체만 놓고 보면 앞선 해에 비해서 20% 이상 늘어난 겁니다.
네. 자, 이번 구상을 내무부가 발표했는데 어떤 얘기였습니까?
네, 로라 대니얼 데이비스 내무부 부장관 대행이 기자들과 회견했어요. 이 구상을 최신화함으로써 우선순위 지역에서의 책임 있는 태양광 발전 허가를 더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시설에 대한 처리 권한 방식의 일관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태양광 발전 구상은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오는 그 4월 18일까지 공공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요. 최종 발표는 올 연말에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이터 통신은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토지 관리국이 승인한 47건의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350만 가정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전력이 생산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어떤 주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인구가 늘고 있다고요?
네, 이 낮은 출산율 등으로 20세 미만 인구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텍사스주, 플로리다주는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가 부쩍 늘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인구조사 자료 센서스에 따르면 2020년과 2022년 사이 10개 주에서 약 10만 명의 아동 및 청소년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에 젊은 층이 집중됐는데요. 20세 미만 인구 성장의 62%가 이 두 개 주에서 나타났습니다.
예. 젊은 층이 유난히 많이 늘어난 지역, 플로리다와 텍사스주, 얼마나 많이 늘어난 겁니까?
네, 브루킹스 연구소의 인구 통계학자 윌리엄 프레이 씨는요, 인구의 유입과 손실을 따진 순 증가분을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는 42,880명, 텍사스주는 18,245명의 아동과 청소년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예, 이 지역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텍사스주하고 플로리다주 모두 그 신종 코로나 팬데믹 초기 시기에 많은 인구 유입이 있었습니다.
네.
이 팬데믹 기간에 원격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많은 미국인이 그 직장을 옮기지 않고도 생활비용이 좀 더 싼 도시로 이사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로 이주한 사람들이 대체로 이미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거나 출산 정년기인 인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텍사스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그 지난해 인구 증가가 가장 많이 성장한 곳인데요. 12월 센서스 보고서를 보면은 지난해 텍사스에서 47만 3,4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예.
플로리다주도 2023년 36만 5천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네, 뭐 상대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특히 텍사스주의 인구가 상당히 젊어졌다고요.
네. 2022년 현재 텍사스주 중간 연령이 35.6세인데요.
네.
텍사스주도 낮은 출산율을 피해갈 수는 없었지만 다른 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023년 그 국가생명통계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21년 전국 평균 15살에서 44살까지의 가임 여성 1,000명당 56.3명의 출산이 이뤄졌습니다. 반면 텍사스주는 가임 여성 1,000명당 60.7명의 출산율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젊은 층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텍사스주하고 플로리다주. 뭐 미국 안에서 이동뿐 아니라 해외에서 또 들어가는 인구도 많았다죠.
네, 그렇습니다.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오랜 기간 해외 이주자의 정착지였는데요. 특히 퓨리서치 센터가 2020년 발표한 조사를 보면 미국에 들어오는 해외 이주자의 45%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주로 몰렸습니다. 2019년 기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060만 명의 해외 이주자가 거주하고 있고요. 텍사스와 플로리다주에서는 400만 명이 넘는 해외 이주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2022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지구촌은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이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화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에 맞서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파업에 나서는 등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자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노동부가 설립됐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노동부의 설립 배경과 확대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13년 3월 4일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은 대통령이 상원 권고와 동의에 따라 임명하는 장관을 수장으로 하며 노동부라 불리는 행정부처를 설립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신설하는 노동부의 목적을 미국 임금 노동자들의 복지를 진작 지능 개선하고 근로 조건을 향상하며 수익성 있는 고용 기회를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애초에 연방의회는 내무부 안에 노동국을 만들었습니다. 1884년 6월 27일 당시 체스터 A. 아서 대통령이 노동국 설립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4년 뒤에 연방의회는 행정부처 지위는 없지만 독립기관인 노동국을 설립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이해 6월 13일 그로버 크리브랜드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나 노동국은 행정부처 지위를 얻은 확대된 부처 내 부서로 되돌아갔습니다. 1903년 2월 14일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상무노동부로 불리는 행정부처를 만드는 공공법안에 서명했습니다. 1913년에 취임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임기 첫날 노동부 수장으로 윌리엄 B. 윌슨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후 노동부 조직은 급속하게 확대됐고 1920년에는 여성국이 신설됐습니다. 대공황 시기 연방의회는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고용정보뿐 아니라 실업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이해 또 공정노동기준법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주 40시간 노동과 시간의 임금, 최저임금 규정이 생겼으며 노동부 안에 임금시간국이 신설됐습니다.
5 hours after the House passes the measure,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is signed at the White House by President.
1964년 민권법 통과로 직장 내 차별을 막기 위한 독립적인 고용평등 기회 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1971년 노동부는 직장 내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집행과 국가 프로그램 감독을 위한 직업 안전 보건국을 신설했습니다. 또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 시기 노동부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노동력 질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노동부의 설립 배경과 확장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 서울 종로에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최근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박물관 상설 전시실을 마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고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 개입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북한인권박물관 전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동영원 기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그 뭐냐면 항상 말을 조심해라. 집에서 부모들이 하는 얘기를 밖에 가서 이렇게 막 함부로 떠들지 말고.
북한인권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 전시. 낯선 말 표현의 그림자 가운데 한 영상 전시물에서 탈북민 강철환 씨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박물관은 북한인권정보센터 3층에 조성됐는데요. 20여 년 동안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해온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이 박물관을 조성하게 된 취지는 무엇일까요? 북한인권박물관을 담당하는 안하영 연구원에게 들어봅니다.
2003년부터 이제 북한인권정보센터라고 북한인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그걸 복원하고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지속해왔는데 이제 이 목소리들을 좀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더 북한인권 개선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이런 박물관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 박물관이 이제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인권 침해를 알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이제 박물관 전시뿐만이 아니라 조사하는 공간도 옆에 함께 있고 연구원들이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공간이 같이 있고요. 또 옆에는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공간도 함께 하고 있어서 이 모든 전체를 좀 박물관의 한 형태로 지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그동안 수집한 인권침해 증언자료와 더불어 탈북민과 한국 시민이 기증한 매체 자료 또 기록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년 동안 이제 수집하고 기록해온 것들 중에서 일부를 전시하고 있는 아카이브 섹션인데요. 하나원에 들어가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북한인권과 관련돼서 언론에 나왔던 신문 인터뷰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도 기록한 거를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수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탈북민분들이 직접 한국에 오셔서 수기를 쓰시면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수집을 해서 이제 인권 침해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모든 기록 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고 그중에서 일부를 전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소에는 8만 6천여 건의 인권 침해 사례와 또 5만 5천여 건의 인물 기록이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중 일부를 공개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니 탈북민들의 증언 영상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저희처럼 이제 일상적인 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 반동으로 될 수 있는 자유롭게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제 증언을 통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의 북한이탈 주민분들이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사례나 아니면 가족의 이야기나 아니면 들었던 얘기들을 직접 이제 증언을 해주시고 있는 섹션입니다. 그동안 많은 북한인권 관련된 일들이 대중분들이 뉴스나 이런 미디어로 많이 접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 공간을 통해서 조금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고 싶었어요. SNS나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보는 거는 금방금방 지나가는 하나의 정보로 소비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그런 증언들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들어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시사하는 섹션이기도 한데요. 이 다섯 명의 탈북 증언자 가운데 탈북민 현양 씨를 만나 어떤 마음으로 이 전시에 참여하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2014년에 북한을 탈출했어요. 저는 직접 제가 경험한 경험과 목소리를 기증했죠.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남한에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살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남북한에 제가 처한 상황들을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 문제 거창하겠지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북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공유하는 거 그거밖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그냥 한 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양 씨는 북한에서 어렸을 적 자신이 겪었던 인권 침해 중 한 사례를 전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쓰던 일기장을 이제 소각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인권 침해 한 종류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러니까 일기장이라는 게 어릴 때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는다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그대로 적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을 계속 적는 그런 반복적인 나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됐었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거기에 누구도 모르는 내 생각을 계속 적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친구들이 보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아, 여기서는 내 생각을 마음대로 종이장 위에도 옮길 수 없는 사회구나. 내가 학교에서 있는 그대로 쓰라고 배웠던 거는 그냥 배움에 불과했구나. 실제 생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껴서 엄청 그때 몇 권 두꺼운 책 몇 권을 울면서 소각했던 기억이 나요.
더불어 현양 씨는 북한인권 박물관을 통해 북한 현실을 관람객이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길 바랬고요. 또 그 다음 공간에는 북한 주민들의 음성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전시물이 마련됐습니다. 다시 안하영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여기는 챕터 1 공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시아 프레스라는 북한 전문 매체에서 이제 기증해 주신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음성 자료인데요. 2013년대에 이제 북한 주민들과 직접 통화한 기록을 이제 기증을 해주셔서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실 수 있고 그 내용은 이제 북한에서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그게 2013년에 한번 개정이 되었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북한 주민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 2013년 당시에 북한의 감시 검열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인터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투리도 저희랑 다른 것도 있고 또 용어도 생소한 것도 이제 없진 않다 보니까 자막이랑 같이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특별전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탈북민 선모 작가가 그린 봄의 강산과 이 임진강을 둘러보고 오는 길에 기록한 이 작가의 글이 선보여지고 있었고요. 그 옆에는 여러 개의 스피커가 설치된 사운드 아트 작품이 있습니다. 김영섭 작가의 설치 작품으로 통제되고 억압받는 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고요. 이 특별전을 지나 두 번째 공간으로 가니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북한의 현실에 주목하는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사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많은 외부 정보들이 북한으로 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밖에서 들어간 말들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보 외부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알리고 싶어서 이제 이 섹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민복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제 북에서 쓰셨던 일기 중에 하나를 이제 기증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북한에서 이분도 이제 삐라를 보고 탈북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정보를 보고 탈북을 하셔서 지금 한국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이민복 씨의 생활수첩과 함께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여러 미디어 매체가 전시되고 있고요. 이렇게 전시실에는 탈북민들이 기증한 물건과 또 익명으로 기증해준 라디오, 또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인권박물관을 운영하는 그 소감은 어떨까요?
처음으로 이런 상설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작은 공간이지만 이제 보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 전시를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워낙 북한이나 인권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하는 부분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풀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북한 인권 활동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느낄 수 있는 전시물도 있으셔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느꼈다 이렇게 후기도 많이 남겨주셔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는 북한 인권에 관심 있어 찾아왔다는 한 대학생이 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최승빈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인문계 학생들을 모아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에 관한 정식은 아니지만 네, 소논문을 제작한 경험이 있고요. 평소에도 북한 관련 뉴스는 나올 때마다 찾아본 편인 것 같습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북한 자체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위장 성경과 삐라 전시물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표지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백두산 혈통은 어떻게 완성되는가로 숨겨져 있고 펼쳐보면 성경이 나오는 식인 것 같은데 억압 속에서도 진실을 추구하려는 몸부림처럼 느껴져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8, 9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북한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 이전 세대와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북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한반도에 이런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고민을 한번 여기 와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어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ey, I lost all the money my father gave me. It was supposed to be my inheritance. I lost it in the stock market. I had plans for that money, and now it's gone.
I'm really sorry to hear that, John. But look on the bright side. At least you didn't spend the other money that you saved.
No, I guess you're right. I had been considering investing my money, too. And if I had gone through with that, I'd be in an even worse situation.
See, there you go.
It's just hard not to dwell on the fact that the money is gone. But I need to stop dwelling on the negative and start focusing on the positive. Thanks for reminding me to look on the bright side.
존이 주식으로 돈을 잃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해줬습니다.
Look on the bright side.
밝은 쪽을 보세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Thanks for reminding me to look on the bright side. Thanks for reminding me.
상기시켜줘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reminding me.
자, 이 말은 상대방이 어떤 조언을 해줬을 때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Thanks for reminding me.
상기시켜줘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reminding me to look on the bright side.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Look on the bright side.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는 표현.
Look on the bright side.
자,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I lost all the money my father gave me. It was supposed to be my inheritance. I lost it in the stock market. I had plans for that money, and now it's gone.
I'm really sorry to hear that. But look on the bright side. At least you didn't spend the other money that you saved.
I guess you're right. I had been considering investing my money, too. And if I had gone through with that, I'd be in an even worse situation.
See? There you go.
It's just hard not to dwell on the fact that the money is gone. But I need to stop dwelling on the negative and start focusing on the positive. Thanks for reminding me to look on the bright sid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lost all the money my father gave me.
나는 아버지가 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It was supposed to be my inheritance.
내 유산이었었죠.
I lost it in the stock market.
주식시장에서 잃었습니다.
I had plans for that money, and now it's gone. Look on the bright side.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At least you didn't spend the other money that you saved.
적어도 당신이 저축한 돈은 쓰지 않았잖아요.
I had been considering investing my money too.
내 자금도 투자하려고 했었습니다.
If I had gone through with that, I'd be in an even worse situation.
만약 그것까지 다 썼다면 지금 더 나쁜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See? There you go.
그렇죠.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 칠 때 쓰는 표현입니다. See? There you go.
It's just hard not to dwell on the fact that the money is gone.
돈이 모두 없어졌다는 사실에 연연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I need to stop dwelling on the negative and start focusing on the positive.
나는 부정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긍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Thanks for reminding me to look on the bright side.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Look on the bright side.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lost all the money my father gave me. It was supposed to be my inheritance. I lost it in the stock market. I had plans for that money, and now it's gone.
I'm really sorry to hear that. But look on the bright side. At least you didn't spend the other money that you saved.
I guess you're right. I had been considering investing my money, too. And if I had gone through with that, I'd be in an even worse situation.
See, there you go.
It's just hard not to dwell on the fact that the money is gone. But I need to stop dwelling on the negative and start focusing on the positive. Thanks for reminding me to look on the bright side.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Look on the bright side.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